12. 눈부신 하루. 누가 짐승이 되고 누가 초인이 될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래도록 수그러들지 않았다. 떠날 수 없고 모일 수 없자 외식업계, 관광업계, 공연업계는 비명을 질렀다. 거리가 온통 을씨년스러운 가운데도 배우이자 평창 동계 올림픽 개폐막식을 총지휘했던 송승환이 정동극장에서 공연을 올린다고 알려왔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눈이 멀어가고 있었고 이지음 실명에 가까운 채 생활하고 있었다. 평창 올림픽 이후 인연을 이어가던 나는 그의 실명 과정을 가까이에서 찬찬히 지켜보게 되었다.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읽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엔 접시에 놓은 샐러드를 집을 수 없었으며 그 다음엔 오직 목소리로만 사람을 구별했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찬란한 빛의 드론을 띄우며 감격해하던 그는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빠른 속도로 진입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시력을 잃어갈수록 더욱 명랑해지고 낙관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식사 자리에선 낭만적인 제스처로 와인잔을 부딪혔고 세련된 농담으로 좌중을 웃겼다. 보이지 않는 채로는 대본을 외워 드라마에 출연했고 정동극장 무대에서 더 드레서라는 인생 역작을 무대에 올렸다. 그 옛날 영국 무대 에코우스에서 말의 눈을 찌른 소녀는 자라서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노배우를 실감나게 연기했다. 눈먼 배우의 공연이라니. 그러나 연극을 보는 도중 누구도 그가 흙먹 같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공연이 끝날 때 관객들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 기립박수를 쳤다. 그가 객석을 향해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7살 아역으로 연기할 때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덕에 잘 자랄 수 있었고 여러분들 덕에 잘 늙어갈 수 있었습니다. 눈물방울이 마스크 위를 타고 굴러떨어졌다. 실명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저렇게 찬란하게 피어날 수 있구나. 다음 날 나는 그 감동을 들고 가서 스승과 대화를 시작했다. 선생님, 송승환 씨가 평창 동계 올림픽 개폐막식 연출할 때 사전에 선생님을 찾아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 눈이 멀었지만 오히려 시력을 잃고 나서 더욱 활화산처럼 자기 인생을 녹여낸 진실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절망 앞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네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친구의 실명은 그에게 더 많은 세계를 보여준 모양이네. 실명하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세계로 여행을 떠난 게로구만. 인간은 극심한 고난에 처하면 자기가 몰랐던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지. 그게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나온 그저 그런 사자성어가 아닐세. 실제로 위기 상황에 닥치면 인간은 두 가지로 딱 갈라져. 코로나 때를 생각해보면 알지. 스트레스 받아서 가족끼리 두들겨 패고 싸우는 사람들. 반대로 친해져서 모녀가 서로 트로트 부르고 끌어안고 가까워진 사람. 양극으로 나뉘지. 고난 앞에서 네거티브로 가면 인간은 짐승보다 더 나빠져. 포지티브로 가면 초인이 되는 거야. 인간이 저렇게 위대해질 수도 있구나. 고난이 내 그릇의 넓이와 깊이를 재는 저울일까요? 고난은 나, 너, 우리, 인류 모두의 저울이지. 나치 수용소의 체험을 기록한 빅터 플랭크의 방과 안개를 보면 극단적 고난에 반응하는 인간의 양극단이 드러난다네.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누죠. 나치의 앞잡이가 되어 개처럼 동족을 물어 죽이는 놈들, 반대편엔 아주 보통의 이기적인 것 같은 사람들의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어.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빵을 나눠주는 거야. 그런 행동을 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스스로도 놀라 초인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거지. 손에 물 한번 묻혀본 적이 없는 상류층 부인이 그 참혹한 캠프에서 씩씩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빅터 프랭크가 물어 고생 한번 못해본 사람이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느냐. 그 부인이 기쁜 얼굴로 고백했네. 자기는 평생 남들 도움만 받고 살아서 진짜 인생을 모르고 살았노라고. 하마터면 인간이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싸우고 살아가는지 모르고 죽을 뻔했다고. 가장 밑바닥에서 그걸 알게 해준 신에게 감사한다는 거지.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그 모습이 비참이든 숭고든 고난이라는 실전을 통해서만 암선거 받기 이전의 선생님과 이후의 선생님도 그런 과정을 거치셨나요? 나도 마찬가지네. 이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되었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고 관대해질 수 있을까 싶어. 뒤늦게 생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걸. My life는 기프트였다는 말은 목사님 같은 소리가 아니야.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올림픽 굴롱쇠도 디지로그도 그 전엔 다 혼자 한 줄 알았는데 병들어 누워보니 다 선물로 받은 것들이라고 했다. 고난에 처했을 때 인간은 비참해지거나 숭고해지거나 두 부류로 갈린다면 그것을 가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영의 일이라네. 보통 때 사람은 육체와 지성, 바디와 마인드로 살아가는데 극한에 처했을 때나 죽음에 임박했을 때 스프릿 영적인 면이 되살아나는 거야. 내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쓸 수 있었던 것도 딸과 손자를 다 먼저 보내는 극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일세.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나는 내 딸처럼 저 너머의 세계에 깊게 머무는 영성은 없었어. 나는 아직도 지성과 이성에 매달리고 있지. 마디를 넘어섰어도 마인드에 갇혀있는 형국이야. 인간은 기껏해야 눈, 귀, 코, 입, 피부와 뇌를 도구로 가지고 살지 않나? 위급할 때에는 가끔 육체가 초인적인 힘도 발휘해. 불나면 여자들도 쌀떡을 벌떡벌떡 들고 나갔던 것처럼. 그러나 자신을 초월한 영성은 궁극적으로 몸의 바깥에서 온다네. 사고의 바깥에 있지. 다른 세계야. 기도를 통해서도 고통을 통과해서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이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짐승이 되고 누가 초인이 될지는 몰라. 예측할 수 없네. 오직 겪어야 알지. 백두산 물이 두만강이 되고 압록강이 되듯 0.1초 차이로 벌어지는 일이거든. 고난은 물론 신의 구제도 파도가 덮치고 빛이 쏟아지듯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영성의 영역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신경학자이자 작가인 올리버 섹스 같은 분도 간암으로 죽기 전까지 자신의 질병을 관찰해서 치열하게 기록하고 떠났습니다. 인식이 있는 존재, 생각하는 동물로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살 기회가 주어졌고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와 모험이었다고 라고요. 그것은 지성의 영역이었는데요. 병에 걸렸을 때 그 핸디캡으로 더 놀라운 발견과 업적을 이룬 예술가들이 많아 버지니아 울프도 병에 대해 유명한 글을 썼어. 곡괭이가 자기 머리를 파내는 것 같다고 자기 몸이 폐광 혹은 금광이라면 통증은 곡괭이로 그의 안의 금을 파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순전한 고통이 주는 통찰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네. 특히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철학자 니체가 그랬던 것처럼 고통과 대면해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라고 나는 보네. 필록테테스 촉편이라고 할 수 있군요. 상처와 화를 함께 가지고 나가 초인이 될 것인가, 신을 따르는 순례자가 될 것인가, 고통 앞에 선 한 인간이 뿜어내는 지성과 영성의 경계면은 마치 땅과 하늘이 맞닿은 지평선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로군. 필로테테스가 섬에서 고통을 통과하며 숭고한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아킬레스의 아들이 했던 고백을 기억하나? 그의 활만 훔쳐갈 수 없다고 했지. 당신의 상처와 활은 똑같은 것이라고 말이야. 그게 바로 예술론이라네. 송송하니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와 같다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무력했겠나. 그런 시야의 어둠이 그 자신을 무인도로 만들었겠지. 그 무인도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익혀 작품을 올리고 자신 곁에 있어준 모든 이에게 감사하게 된 거라네. 선생님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송송한 씨도 무엇을 하든 항상 재미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했다고 해요. 시련 속에서도 재밌게 지낼 거리를 찾은 거죠. 송송아는 내 작품에도 나왔었다네. 감사하게도 난타도 평창 올림픽도 제일 먼저 찾아와 의논을 했어.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다. 선생님은 누구에게나 영감을 주는 스승이시니까요. 그런 선생님도 스승이 있겠지요. 그 스승에게는 무엇을 묻고 싶으세요? 글쎄, 스승이 있으면 내가 글을 썼겠나? 스승에게 묻고 스승의 글을 읽고 끝났겠지. 아무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않았기에 스스로 생각하고 글 쓰고 꿈을 꾸었다고 했다. 나아가 인간에게 무슨 스승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선생님, 스승을 원하기에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건네주는 스승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이성복 시인이 그러더군요. 스승이 있으면 외롭지 않겠지. 스승을 키우면 그 존재가 신이라네. 우리가 말하는 스승은 스님이라는 뜻이야. 스님이 커지면 부처가 돼. 제일 아래 단계가 스승이야. 2승에 스승이 없으니 죽고 하늘에 올라가 저승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네. 그것이 왜 어려운가요? 나를 만족시킬 만한 스승이 없다는 것과 같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깥에서 나를 바꾸도록 용납하지 않는다네. 남이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렵지요. 어려운 일이야. 성인 군자의 아들도 나쁜 짓을 해. 아버지의 선한 피를 받았는데도 교화가 안 되지. 공자님은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어. 가르칠 수 없는 거지. 가장 가까운 피부치조차 가르칠 수 없어. 결국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엉터리라네. 남을 가르칠 수도 없고 남에게 배울 수도 없어. 인간이 그런 존재야. 거기로부터 시작해야 하네. 그게 실존이야. 나는 혼자다 라는 걸 모르는 사람과는 얘기가 통하지 않아. 군중은 남이 이 말하면 이리로 가고 남이 저 말하면 저리로 가지. 휩쓸려 다녀. 자기가 없으니까 자꾸 변하는 거라네. 자기라는 게 뭔가요? 자기는 남에게 배울 것도 없고 남을 가르칠 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나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배움은 결국 나는 남에게 배울 수도 남을 가르칠 수도 없다는 걸 아는 경지에 도달하는 배움인가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다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게 자족이지. 자족에 이르는 길이 자기다움이야. 남이 이랬다고 화내고 남이 저랬다고 감동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일세. 남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경지를 동양에서는 군자라고 해. 군자가 되는 것이 동양인들의 꿈이었지.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고 스스로 알고 깨닫는 자, 홀로 자족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군자는 필연적으로 외롭지. 남을 쫓지 않으니 외롭겠지요. 외로워 보지 못한 사람, 내가 혼자라는 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과는 대화해도 소용이 없다네. 외로움 속에서 자족을 배운 군자가 있기에 세상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거지. 한편으론 군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 거라네. 자족을 이룬 사람이 군자, 못 이룬 사람이 예술가라고나 할까? 시나 소설은 그렇게 고립된 예술가들이 에고이스트적인 힘으로 인격적으로 결함을 가진 채 세상에 내놓은 말들이야. 완성된 말은 아닐세. 그런데도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혼자 못났다고 생각하니 구제불능이지. 예술가들은 상처를 끌어안은 대신 예술적 재능을 받은 존재야. 필로테테스의 상처와 활처럼요? 그렇지. 군자는 상처가 없이 오로지 자기 배움으로 완성된 사람이고, 니체나 보들레르는 상처로 미쳐가면서 놀라운 예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욥 그리고 자족의 경지. 그런데 성경을 놓고 보면 예수야말로 완전한 스승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신이기에 가능한 경지겠지요. 선생님이 성경에서 감정이입을 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예수, 욥 그리고 예언자들이지. 욥의 어떤 면이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욥은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신까지 저주하잖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불행해야 하냐는 거지. 전생애를 믿었는데 부정을 하지 않나? 부정의 극치까지 가니 하나님이 내려와 구제를 해주었네.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그저 덮어놓고 믿지. 욥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신을 보니 신이 원망스러운 거야. 마지막에 입을 열어 신을 저주하니 그때 비로소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지. 욥에게 이르는 신의 호통이 너무 크고 두렵고 아름다워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을 걸어 보았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과 서리의 어미는 누구냐? 너는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느냐?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이 네 명령이냐? 네가 아직도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내 뜻을 알겠느냐고 호통을 친 거지. 욥은 신을 보았네. 그제서야 자신이 죄 없다고 선언한 교만을 깨닫고 구제를 받는 거라네. 다른 사람은 그런 과정 없이 덮어놓고 믿으니 그 믿음이 헛것이지. 탕자도 떠났다 고생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 만약 형처럼 주변에서 서성였다면 유산 상속자가 되었을지언정 아버지와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야. 선생님은 갑자기 크게 숨을 들이켜며 말머리를 돌렸다. 오늘은 나에게 큰 것을 묻지 말게. 욥의 고난과 그의 고난을 연결시켜 다시 한번 선생님 안의 가파른 절벽에 두레박을 내리려던 나는 짐짓 당황스러운 눈길을 피했다. 나는 억지로 조금 웃었다. 그리고 문 앞에 문지기처럼 도열한 슬리퍼를 가리키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슬리퍼가 참 많네요. 그렇군. 슬리퍼를 잔뜩 놔둔 걸 보니 혼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람을 그리워하는 모양이야. 저 슬리퍼도 내가 사라고 했거든. 아무도 방문하지 말라고 있는 약속도 캔슬했으면서 내심 사람을 기다렸던 모양이라고 그가 감상적인 목소리를 말했다. 저렇게 골격이 좋은 왕골 슬리퍼는 처음 봅니다. 남대문 시장에 딱 한 군데 있었어. 사오라고 했지. 단단한 집신 같은 거야. 가죽 슬리퍼는 서양 문화야. 가축 길러 피 먹고 가죽 옷 입는 유목민들이 문화지. 우리는 초식 동물, 지푸라기 민족이잖아. 지푸라기가 얼마나 따뜻한 줄 아나? 겨울에 학교 파고 집에 올 때 양지 바른 곳 지풀 더미에 등을 기대 몸을 덮이곤 했어. 통 속에 디오게네스가 따로 없었네. 임금이 찾아와서 부귀를 준다고 해도 비키시오, 햇빛 가리지 말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았지. 어쩌면 어린 날에 우리는 이미 자족의 경지를 알고 있었네. 왕골 슬리퍼를 사다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이여령과 지풀 더미에 앉아 햇볕을 쬐며 자족하는 이여령. 모든 것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크고 깊다고 했다가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심술 굳어진다고 고백하는 이여령. 가슴을 치는 호통과 보석처럼 깎아낸 눈물 한 방울을 동시에 쏟아내는 이여령. 지식을 묻지 말라고 나무라고는 3초 만에 묻지도 않는 폭풍 같은 지식을 쏟아내서 기가 질리게 만드는 이여령. 낙차가 크고 깊은 이 어른이 나의 스승인 것이 왠지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햇빛이 왕골 슬리퍼 안에 아른거렸다.